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공동체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애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이 애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인생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어둠에 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사람의 인생에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어둠인 거죠. 이를테면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포위하신 거죠.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과 수고로움밖에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쭉 보면 인생의 고통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파도같이 밀려와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이 자주자주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종일토록 나만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4절을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살과 피부와 뼈가 다 쇠하여지고 꺾여질 정도로 이 사람은 병이 든 거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이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우연히 막힌 것이 아니고 작정하고 막으신 것 같아요. 다듬은 돌을 쌓아라는 것은 이미 다 작정하고 마치 거대한 돌멩이들을 성벽을 쌓듯이 그렇게 쌓아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한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마치 맹수가 달라들어서 나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맹수가 짐승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앞에 놓고 화살을 쏘아서 맞히는데 허리가 맞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할 만큼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로 그들의 놀이거리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늘 나를 입에 올리고 뭘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보시면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마치 독을 먹는 것 같아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이빨이 다 깨어진 이 돌로 이빨을 꺾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죄를 나로 덮으셨도다. 이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는 인생에 어디서 이런 고통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 인생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 하나님께 대한 눈물,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더 이상 자기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쭉 묵상하면서 이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선지자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쭉 묵상했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지자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고 기도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깊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인과응보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절집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범죄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거 분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가 늘 임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멀쩡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죄를 지어도 멀쩡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진짜 고약한 사람들은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읽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깨우쳐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선한 사람이 손해를 당연히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때문에 험악한 일이 생길 때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애먼스럼 옆에 있다가 벼락 맞듯이 그렇게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면 원인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의 모든 구절마다 나, 내, 나, 내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요, 어떤 구절에는 한 세 번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모든 이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이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제 본문까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에 대한 탄식을 오늘 본문에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선지자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탄식하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유다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고 자기 괴로움으로 삼아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셨거든요. 남들은 다 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셔가지고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할 때 보면 느부갓네살로부터 또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네가 우리 따라가려면 좋고 여기 남아있어도 좋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남들이 다 죽을 때 보호를 받았어요. 특권을 누린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선지자가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은데 남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보살핌을 받는데 공동체는 무너진 거죠. 자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요, 남의 고통, 특별히 공동체의 고통,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기 아픔, 자기 괴로움으로 알아서 정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저 공동체의 고통과 예루살렘의 괴로움이 내 고통이고 내 괴로움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남들은 다 어려워도 자기만 편하면 돼요. 남들은 다 아파도 자기 안 아프면 돼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살펴 주시면 괜찮다 그래요.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남들은 어떻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족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고통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신 거 아니고 자기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연약한 죄인과 대책 없는 그 허물 많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신 분이고 남의 고통을 짊어지고 탄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상 우리는 남의 문제를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남의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면서 남의 짐을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늘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남의 고통을 자기 아픔으로 짊어지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남의 삶에 개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푸신 복이 많다고 맨날 간증하는데 항상 보면 이기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이 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셨다 손치더라도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진짜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고단하다 손치더라도 남의 고통과 아픔을 들여다볼 줄 알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오지랖은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남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문제처럼 짊어질 줄 아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고통과 남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 고통을 풀어내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좋겠어요. 애가를 읽다가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픔의 노래가, 왜 이런 장송곡 같은 노래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송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슬픔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가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내게도 안 들으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들 뿐이에요. 진짜로 안 들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아니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답답하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그러시냐?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나님은 그런데 더 아름답고 더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애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또 선지자가 왜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생각하면서 이 슬픔의 탄식과 노래가 허공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슬픔을 압축하고 농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이 고통을 농축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삼으시는 거죠. 고통과 슬픔이 농축되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깊은 절망,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되게 하시는 그런 위로를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